1873년 5월 초하루에 아프리카 선교의 전설이었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현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아프리카 형제들이 그의 시신을 미라로 처리한 다음 9개월간의 긴 여정을 거쳐 런던으로 운구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해서 하선을 하고 모든 장례 절차가 국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엄숙히 진행되는 전 과정 동안 그의 관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킨 두 사람의 흑인 형제가 있었습니다. 수지와 쿰바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져 있는 두 사람은 선교사의 선교사역 현지에서 때로는 안내자로, 때로는 통역으로, 때로는 경호원으로, 때로는 외로운 선교사의 말벗으로 평생 리빙스턴의 곁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없었다면 리빙스턴의 아프리카 사역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이름도 흔적도 사라졌지만 이 두 사람은 리빙스턴에게 참으로 필요한 조력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리빙스턴도 필요했고 그를 도왔던 수지와 쿰바도 필요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역사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 안을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뒷뜰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뒷뜰 정원에 고대 교회 교부 한 분의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곧 제롬의 조각상입니다. 제롬은 흔히 고대의 4대 교부 중 한 분으로 추앙되기도 하는데 그의 최대 업적은 성경을 대중적인 라틴어로 번역하여 당시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번역한 성경을 교회사에서는 불게이트 역으로 부릅니다. 그는 일생 금욕적인 수행 생활을 했고 베들레헴의 동굴에 은거한 삶을 살며 이 위대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일생에 깊이 감동되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를 가리켜 세례 요한을 가장 많이 닮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한 사역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에게 어려운 히브리어 문법과 발음을 평생 가르치며 번역을 도와주었던 유대교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존재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도 제롬을 말할 때마다 그는 이 위대한 사역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력자들과 함께 이루어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름 모를 그들이 제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제롬의 번역 사역도 성공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제롬 같은 위대한 교부도 필요하였고 이름 없는 종들의 도움도 필요했었습니다. 사람 일생을 살면서 그 이름을 남기는 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가라는 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필요한 분들이십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삶을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의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 결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가 사는 가나안 땅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고향 땅의 처녀들 가운데 며느리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은 가나안에서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도 이미 여행을 하기는 너무나 늙었고 마땅히 심부름시킬 만한 혈육 친척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걷어받은 그는 자기 집에 늙은 종을 불러 이 큰 책임을 맡겨 먼 길을 보냈습니다. 이 종은 낙타 열 마리의 짐을 싣고 길을 떠나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우물가에서 기도하던 그는 물길로 나온 처녀 리브가를 만났고 마침내 그를 이삭의 아내의 가모로 선택하여 아브라함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이 늙은 종은 그의 임무를 무사히 수행하여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이 그 대를 이어가는 일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도 적지 않는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름 없이 살았던 종이었으나 필요한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영적 자질을 갖추어야 될 것인지 이 노종의 모습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매우 신뢰감 있는 믿음직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그의 아들 이삭을 믿음의 후예로 양육하여 결혼시키는 일이었을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고 또 창세기 22장에서 아시는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산재물이 될 뻔한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의 혼인은 그의 삶의 마지막 숙제처럼 주어진 큰일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이 큰일을 그는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종이 누구인지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기록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한때 그의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엘리에셀이라는 어려서부터 그 집에서 자라는 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가 누구였던지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매우 깊은 신뢰를 얻고 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하였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살림 규모가 간단치 않은 큰 규모였음을 의미합니다. 그 큰 살림 전체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니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신뢰란 두 가지 기초에서 생겨나는데 그 첫 번째 기초는 그의 개인적인 능력입니다. 무능한 사람을 어찌 믿고 큰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았을 때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어야 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 경험해 본 대로 사람 볼 줄 아는 안목도 있고 그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무사히 내 집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보고 그에게 이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신뢰의 두 번째 기초는 도덕성 곧 정직함입니다. 10절 말씀에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종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신부의 몸값으로 지금까지 평생 동안 모아두었던 가정의 보물들을 열 마리의 낙타에 실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낙타가 한 마리가 120kg에서 180kg까지 짐을 싣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물건을 보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실어 보내면서도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해온 모든 일을 볼 때 그가 숟가락 하나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사람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뢰의 기초는 능력에 대한 인정과 도덕성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 애굽에서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던 요셉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도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신뢰 역시 그의 능력과 정직한 인격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인격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일 수 있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뢰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근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 가장 먼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그 사실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의 둘째 요소는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는 요소입니다.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그 고백 속에 내 인격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결단이 섞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신앙의 요소는 신뢰, 맡김, 의존 등입니다. 믿음이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며, 수용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완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신뢰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는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라고 하는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가늠 중에 잡힌 여인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오늘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내가 너를 믿는다, 믿고 보내는 것이니 한번 잘 살아보아라 하시는 주님의 인정과 신뢰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인 그를 일을 맡겨주시면 충성할 것을 믿고 직분을 그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향한 주님의 신뢰에 감동하여 평생을 그 신뢰에 배반하지 않으려 헌신의 노력을 다해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신앙을 가능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주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시는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신뢰했고 그 종은 주인의 신뢰에 배반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다하며 정력을 기울여 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필요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종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안고 먼 길을 걸어온 이 종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고향 마을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나홀의 승이라기도 하고 밧단아람이라기도 하고 하란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가나안에서 약 800km나 직선으로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습니다. 이 먼 길을 그는 낙타 열피를 몰고 쉴 새 없이 걸어 도착했습니다. 웃음 좀 쉬는 것도 필요했고 마을의 촌장을 찾아가 방문의 목적을 알리고 인사하는 것도 필요했고 숙소문해서 어느 가정에 좋은 규수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그에게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착하자마자 우물가 해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낙타들을 우물 곁에 꿀려두고 그는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날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절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평소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종들에게도 신앙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적 돌봄을 너무나 신실히 잘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기도는 일보다 앞서 있는 기도였습니다. 간혹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때가 좀 늦었다는 느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일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모든 것보다 기도를 앞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그의 기도는 많은 생각과 고민이 깃들여져 있는 기도였습니다. 14절에 의하면 그는 물 길러 나온 처녀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말을 하면 내게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처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이 기도에 주인의 아들 이삭에 배필될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깊은 생각과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친절한 품성, 유목민 가정의 며느리답게 동물들의 갈증된 상태를 살필 줄 아는 동물사랑의 섬세한 관찰력, 그리고 열 마리의 낙타를 위해 물을 기를 수 있는 성실과 건강이 있는 사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타는 한 마리가 한꺼번에 40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열 마리니까 400리터인데 그걸 혼자 길어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과 건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의 기도는 깊은 생각과 논리적인 사고와 인격적인 결단이 포함된 기도였습니다. 흔히 신앙은 사람의 생각이나 논리와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반지성적이거나 반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성이란 추론하여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논리적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반성할 줄 알아야 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성적 검토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역시 생각 없고 방향 없는 중언부언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자기의 인격과 가치를 담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드린 기도는 일보다 앞서 드린 기도였고 깊이 생각하고 결심하고 드리는 진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이런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라고 했습니다. 이 노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다해 깊이 기도하고 이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게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사명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기도하던 그런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그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대화해 보니 그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습니다. 너무나 쉽게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만나게 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6절 27절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들의 집에 들어간 이 종에게 그 가족들이 융숭이 환영하고 대접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찾아온 것처럼 환대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낙타들을 다 쉬게 하고 발 씻을 물을 내오는가 하면 음식을 준비하여 그에게 대접하려 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자신이 피곤하고 시장했을 터이고 나그네인 자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한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날 뿐더러 유목민의 관습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음식을 사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먹기를 사양하는 것은 그가 무엇보다 자기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가 이 먼 곳 하란까지 온 것은 관광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친지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장사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들고 그 사명 수행을 위해 여기 왔음을 명심하여 그 일 수행하는 것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사명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감당하려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 생명을 바쳐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생명과 사명과의 관계에 대하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지만 사명이란 그 귀한 생명을 바쳐 감당해야 될 더 소중한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기 사명을 위해 인생을 걸고 자기 삶을 바쳐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환경에 여의치 못함을 탓하면서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거나 사명으로부터 도피할 때가 있습니다. 국민은 지도자를 탓하고 근로자들은 기업가를 원망합니다.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의 불성실과 변화되어버린 시대 풍조를 개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을 탓하시거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십자가 대속이라는 자기 사명을 정조준하셨고 거침없이 멈추지 않고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으셨으며 어떤 유혹과 회방과 시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구유에서 출발하신 삶을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실 때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사명을 위해 일관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삶이나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의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적지 않는 충격을 저도 받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경시하는 종교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내 나라를 내가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떤 비극적인 역사가 전개되는지도 목격했습니다. 정치권과 관료 사회가 부패하면 얼마나 국민의 미래가 비참해지는지도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이라도 살리겠다는 아이들을 철조망 너머로 던지는 모습에는 심한 가슴의 통증을 우리 모두가 느낍니다. 동시에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슬람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사명감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비극적인 현실이 우리의 사명감으로 연결되고 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위해 자기 삶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 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삶을 존귀한 자의 삶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신뢰감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전형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신뢰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 주님의 기도를 설명하면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고 응답의 기쁨 속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한 가지만을 생각하셨고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그 십자가 감당하시는 일에 삶의 전력을 쏟아부으시는 삶을 사셔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뢰받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 부족함을 날마다 깨닫고 더 깊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보이는 보이지 않는 사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삶을 살아 주님께 존귀 여겨지는 반열에 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